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 구원 때문에 저희 공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시험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 유혹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죄도 없으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을 받고 또그 전달의 세례를 받으신 거는 예수님의 대표성의 근거에서 이런 세례도 받고 시험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전 인류, 특별히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혼자서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대표한다. 믿는 인류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뜻하시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도 인류를 대표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그를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달락에 나와 있는 세례를 받는 것도 또한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세례를 필요로 한다. 성령님 함께 해야만이 그가 온전한 사역을 할수 있다.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보다 모자란다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때도 번번이 말씀드렸지만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그 창조 사역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의를 이루려 하기 하려함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세례 요한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왜 죽으셨습니까?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그가 본체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의 본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해서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구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감화 감동해서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셨던 그 시험이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이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대표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택한 자의 대표자로서 오셔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 아담이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첫 번째 유혹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죄가 원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아담이 실패한 그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그 시험을 마귀한테 받습니다. 유혹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고 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시험을 인류의 대표자로서 오셔서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했던 그 시험, 인간이 실패했던 그 유혹의 시험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험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아담처럼 시험을 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진 것이 아니라 비록 아담이 죄로 인해서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 모든 죄의 그런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험, 이 유혹의 시험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렸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에서 모든 이 시험이 유혹의 시험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시험을 받으십니까? 마귀에게 유혹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을 받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당부의 말씀은 제자들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이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린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을 led up by the spirit, led by the spirit,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폼을 준 분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의 종류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려 하는 시험이었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육체적인 필요와 정욕을 충족하려는 데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시험을 들어옵니까?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배가 고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옵니까?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배고파서 주렸을 때 이때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 때 자기가 이 시험을 해야 될지 그 베스트 타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 주리셨을 때 이때가 자기가 시험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아주 그때가 베스트 타임이다. 최고의 시간이다. 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신 다음에 주리신 다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을 할 때 언제 유혹을 하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도 유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의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어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굳세지 못할 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유혹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유혹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유혹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싫어요. 이 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의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느냐 하면 이런 유혹의 시험을 받느냐 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도 모르게. 이게 좀 나쁜 건지 알면서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것. 인간의 그런 어떤 습성과 이런 어떤 속에 있는 이 sinful nature,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지금 연약하고 이게 꼭 나한테 만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이 돼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떠세요? 배가 고팠습니다. 주렸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온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빵을 먹든지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물도 먹어야 됩니다. 음식도 취해야만이 그 갈증과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예수님의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줄이신 금식하신 후에 줄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고 지금 예수님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예수님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누구보다도 마귀는 안 거예요. 그의 연약함, 그가 지금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 그리고 이때 지금 템티해야 된다, 유혹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3절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원래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그런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덩이해서 지금 너의 배고픔을 지금 해결해 봐라.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템터가 이 지금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그 유혹의 심이 어떤 종류냐면 지금 그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만 포커스하고 그 문제만 급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배고픈 거. 금식했기 때문에 이 배고프다라는 이 문제만 쳐다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상황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마귀는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마귀가 요즘에는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탁 나타나서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나 마귀야. 내 말하는 말 좀 들어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 그런 마귀가 있나요? 그런 마귀를 보신 적 있으세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예수님 그래도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표자로서 받으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서. 근데 지금도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도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험이 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 씨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현실적인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현실만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거기서 급급하기를 원해요. 그 이상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그 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눅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플랜입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그거 보세요. 네가 배고프거든? 배고픈 거 뻔히 알고 왔습니다. 굶주린 거 보고 뻔히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is stone to become brea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도 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마귀의 욕입니다. 무슨 유혹?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 그것만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네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인류를 위해서 구속해야 될 그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사명은 생각하지 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문제, 네가 배고픈 문제, 괴로운 문제, 답답한 문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 책임, 이걸 다 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때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셀피시하게, 이기주의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적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드러낼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굶주린 백성들, 죽어가는, 굶주려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를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가난 포도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뀝니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정욕을 위해서, 인간적인 소욕을 위해서, 육체적 소욕을 위해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신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신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그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죄를 짊어지고 죽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자기 신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대목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속삭일 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것도 못하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니?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속삭임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현실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잠시 이 지금 사탄이 지금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신분을 잊어버리라, 망각하라는 것처럼 사탄의 꾀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된 신분을 잠시 잊어버려라. 그리고 세상적으로 해결해봐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말씀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초점을 두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염려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속삭이고 있는 줄 압니다. 마귀가 종종 우리에게 그런 속삭이죠. 속삭여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물리쳐야 되겠죠.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그 물리치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인간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어떤 실존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말씀으로 디펜드하고 물리치시면서, 또한 그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그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유혹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렇게 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냥 물러가라, get away from me, 물러가,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그냥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우리의 시름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령의 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 중에서요, 이 방패 같은 건 맞기만 합니다. 공격은 못해요. 근데 검은, 잘 보세요. 검은 이렇게 맞기도 하고 또 찌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방어와 공격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 검입니다. 근데 이 마귀를 물리치는 데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고 물리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떡으로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생존은 떡이 필요합니다.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양식으로, 먹을 것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떡만 가지고는 우리의 생존이 enough하고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떡, 여기서 사실 원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없지 않습니까? 빵,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떡이나 빵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떡이 필요해.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음식입니다. 음식. 우리는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은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음식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존이 뭐냐면 영적인 생존입니다. 우리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떡으로 살긴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출처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여기서 지금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리고 3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아닙니다. 신명기는요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여기도 아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2세대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여호수아 더불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직전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게 유언적인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 2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실 겸손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고 교만한 백성들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너를 낮추신다고 합니다.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예수님이 줄이신 것처럼 줄이시게 하면, 또 알지 못하면,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 백성들 만나를 먹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생존하는 자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의 그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를 겸손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떡을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떡을 먹게 하는 것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광에서 행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만나를 주시는 것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주신다고 해서 안식일까지 막 범합니다. 그 전에 두 배로 다 준다고 했는데도 안식일에 나가서 또 그 안식일을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바라보는,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만나를 주면서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이상이겠죠.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광야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만나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욕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충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그래서 만나를 주셨고 광야에서 행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 여러분 이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충족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만족해하며 충족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하다. The word of God is sufficient. 하나님의 충족성, 말씀의 충족성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됐어요. 그 이 만나 사건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떡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진정한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냥 먹고 마는 만나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런 신분만 우리가 바뀌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만족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걱정을 하고 힘들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우리 보고 타협하라고 살아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보다도 예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돌을 떡덩이로 해서 바꿔서 떡으로 해서 예수님이 취해서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삶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로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언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우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충족되어진 그 기쁨으로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충족되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저는 그 신명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만을 바라보고 만나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나 이상의 것을.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한테 이런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실패를, 이 세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라. 만나를 보고 만나만 보고 살아가지 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그 이상의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신명기에서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어요. 얼마나 결핍한 것들이 많겠어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고픔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불편했겠죠. 그 현실적인 불편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